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후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만큼 후하고 풍성하고 깊고 넓은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그런데 실은 아버지께로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기기만 했죠. 탕자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아니 아버지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그를 먼저 안아주셨잖아요. 그가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적어도 이 다음에 어떤 결단과 구체적인 삶에 똑바르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안아주신 거나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셔서 그를 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개를 했다고요.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안자마자 그 아들이 고개를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듣는지 마는지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듣고 있지를 않는 걸 봅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이었죠?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 아버지의 관심사는 수치스러운 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다시 삶의 모든 주어진 조건들을 다시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는 것 아들의 회복이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죠. 둘째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전혀 대면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 그죠? 둘째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저런 인간에게 아버지 지금 소를 잡아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 아버지 사랑에 절망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마디 하실 법도 하잖아요. 나오셔서. 야, 너도 저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도 동일하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당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달란트를 파네요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는 달란트를 파내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안 사용하고 있는가로 판결이 납니다. 복음서에 몇 가지 등장하는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아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면 뭐 수백 번이 아니라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비유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남기자. 주로 우리의 전도 또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지름을 들었던 종처럼 한 달란트를 묵혀두지 말고 주신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걸 잘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겨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자. 대부분 아마 달란트를 재능 혹은 은사로 이해해서 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되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달란트를 이용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열매를 남기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신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한테 그냥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복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은 은혜라고 해놓고 여기 달란트의 비유는 만약에 우리가 열심 충성 봉사를 해서 많은 것을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뭔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요 열문화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사실상 같은 선상에서 비유입니다. 열문화 비유 앞에 삭개오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달란트 비유, 열문화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아마 달란트 비유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다음번에는 이 열문화 비유를 한 번 더 살피길 원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복음의 능력, 우리가 혹은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비유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한번 본문을 다시 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제가 지금 왜 읽으라고 한 것 같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영광 충성 봉사를 하자 하는데 그 달란트를 대부분 재능, 은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본문에는 지금 재능이 나오네요. 예? 재능하고 달란트하고 지금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본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어가 탤런트라고 해놓으니까 그 영어의 어원을 따라서 또 해석을 따라서 단어의 내용을 따라서 뒤로 역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석 적용을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재능대로 달란트가 주어졌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재능대로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달란트는 뭐라고요?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금을 재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금을 재는 무게의 단위는 뭐죠? 돈, 그죠? 한 돈, 두 돈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한 달란트는요, 우리나라 금을 재는 무게의 돈수로 이야기를 하면 8,800돈이 되거든요. 지금 돈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보통 15, 16년을 벌어야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냥 이걸 현대어로 좀 직역을 한번 해보면 주인이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100억, 한 사람에게는 20억, 한 사람에게는 10억을 주고 떠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이유는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를 주시거든요. 근데 비유만 뚝 떼서 비유만 떼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비유는 온갖 데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온갖 해석이 난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죠? 14절에서 이 비유가 시작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또 요 비유 이전에 나온 비유도 같은 주제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가 연달아서 세 개가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열 처녀 비유 하나 나오고요.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31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본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하나, 둘, 셋 나왔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앞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24장에 나옵니다. 24장이 뭐냐? 종말의 재림. 종말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린 종말하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는데 시한부 종말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승천하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날 요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옛날에 유학자들이 많아놓으니까 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좀 차용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기간 이렇게만 했어도 좋았을 건데 요거를 한 단어로 축약해서 종말이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 종말,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 그 기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걸 열천의 비유 하나, 달란트 비유 하나,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 그러니까 엉뚱한 비유의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전부 다 그 종말의 기간을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중, 그죠?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가 장사해라,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온다, 기다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도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다 비유의 세팅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쉽죠? 예. 여러분 이거 저 혼자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모든 목사들은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석 안 합니다. 주님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죠? 섬김. 예, 하나님의 다스림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지금 열처녀 비유 하나, 그리고 달란트 비유 하나,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였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깨어 준비하라 아닙니까? 예. 이전에 이거 설교한 적은 있었는데 13절 한번 가보실래요? 25장 13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부터 12절까지가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13절이 결론이죠. 근데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13절은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14절에 시작하는 서언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같은 비유를 세 개를 들면서, 우리가 볼 땐 다른데 같은 주제를 합류하고 있는 비유 세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가 깨어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해 봅시다. 깨어 있는다는 게 뭐죠?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되게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제가 4살 때 처음 간 기억이 정확하게 있는 게 기장교회를 제일 처음 갔거든요. 기장교회 갔는데 바닥에 그걸 요즘 말로 지금 꺼적대기라고 하죠. 그걸 깔고 예배 드릴 때였거든요. 78년도인가 77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갔는데 제가 4살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노란색 막대사탕을 준다고 해서 갔거든요. 태어나 처음 먹은 사탕이 너무나도 인상이 강렬했고, 그날 부른 노래가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 엄청 충격이었어요. 아 세상에. 예. 사탕 하나 얻어먹고 노래 부르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 성경 해석이 깨어 있으면 무엇이었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양복을 입고 자요.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수요일 날 비 오는 폭풍우가 치는 날, 성도들이 가장 교회 안 나오는 그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라고 해서, 예, 진짜 말 그대로 눈 멀뚱멀뚱하게 깨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아니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자적인 설명을 할 때는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방금 어떤 선상에 있는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지만 세 가지 비유가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는 어떻다고요?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달란트의 몇 배를 남기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아니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는 거 틀렸다고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사명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과 이 비유에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데,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이 깨어있으면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역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남긴 종이요,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 종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돈을 남기지 못했다면 주인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만약에 망했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린 대부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이윤을 배려 남겼기 때문에. 그럼 착하고 충성됨이라는 말은 남긴 이윤과 비례를 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장사를 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한번 이쪽 동네 근방에도 나가보시면 문 열었다고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좀 바깥에 적용하긴, 그러니까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100개의 교회가 개척했다가 103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누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자기 가족들, 아이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럼 악하고 무익한 종아,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신 목사님들은 자기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만족하셔도 자기는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겨야죠. 우리 자본주의 논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면서 몸부림친다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씀하실걸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남긴 사람이 뭐라고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장사를 했냐 안 했냐가 주제입니다. 앞으로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뭘 보셔야 된다고요? 장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한테 해 끼친 건 없잖아요. 적어도 다시 돌려줬으니까. 근데 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호되게 꾸짖고 30절에 보면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뭘 벌을 이만큼 주세요. 구원에서 탈락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죠?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제가 누구라고 했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여기 비유의 주인공은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제일 길거든요, 주인하고. 이 비유의 핵심이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죠? 굳은 사람,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 돈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두려움의 존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너 적어도 이자는 불려서 가져와야지. 27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정말로 못된 사람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본문만 보셔도요, 비유 속에서도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다.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 줘가지고 장사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한 달란트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만, 재능대로 맡기시는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요. 그리고 비윤리적이시지도 않으세요. 종들이 돈을 벌어왔잖아요.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그럼 그 돈 주인이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종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요. 굉장히 후해요.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지, 동일하게 이 본문에서도 주인이 후한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종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누리게 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장사를 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 장사하면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알았던 주인은 어떤 분이죠? 망해도 괜찮아. 주인은 주인을 믿고 신뢰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신 분이지, 이것 자체가 다 날아가는 것 아무 관계 없어. 주인을 정확하게 안 거죠. 근데 그 주인에 대한 이해나 신뢰가 없으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묻어둔 거죠. 묻어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대로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사람을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요,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면 지금 칭찬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착하고 성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수익을 많이 남긴 것 때문에 칭찬하실 거라면요, 착하고 성공된 종아라고 하셔야 되는데, 성공을 기대하시지 않았어요. 뭘 기대하셨죠? 충성을 기대하셨으니까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신 거죠.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믿음과 신뢰로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충성하면 또 다른 어떤 단어의 뉘앙스를 가지는데, 예, 헬라어는 충성이 신실함과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종들에게 기대했던 게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기대한 거죠. 여러분, 충성됨이 뭐죠?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것.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장사는 뭡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장사는 뭡니까? 장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희생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예, 그것이 장사고, 그것이 충성된 삶이고, 그것이 깨어 사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가 깨어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깨어 사는 것이 무엇이죠?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을 자꾸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인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가는 것,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예. 제가 설교 제목을 왜 달란트를 파네요라고 적었냐면요, 아시다시피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건 어렵거든요. 예. 우리가 누군가의 불의함이나 그 악함을 보고 내 마음에 화라는 불씨가 하나 탁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판은 밤새 불탑니다. 밤새 불타오르다가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도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상대방의 악함과 불의함 자체가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희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 안갚음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누가 이 달란트를 파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파묻어 놓고 살아가기를 자주 반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번도 한 달란트를 묻어 놓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파내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밑에 23절 본문 한번 보실래요?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안 느껴지세요? 보세요.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떤 화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만 하면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화를 더 큰 화를 돌려주고 싶은 수준의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한 두 사람을 불러놓더니 달란트는 너희들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더 큰 일을 해라, 더 큰 섬김과 더 큰 희생을 나아갈 때 뭐라고 하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계신 이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입니까? 수고입니까?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까? 네. 이 질문에 쉽게 뒤에 후자의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두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애해 보셨습니까? 꽃 들고 그 사람 올 때까지 엄청 긴 시간 기다려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일까요? 행복일까요? 안 해보셨죠? 사랑의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희생은 그건 행복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지금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 아브라함 예를 들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잖아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 노년에. 근데 첫 번째 팔아먹었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 팔아먹었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꿈과 환상을 보이셔서 이는 내 선지자라, 네가 그의 아내에게 털끝이라도 상하게 하면 너희 집 다 죽는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고 안아주신 덕분에 그가 집에 올 때 금은 보석을 다 얻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떨 거라고 했어요? 수치와 모멸.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두 번, 그리고 뒤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걸요.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자기가 뭔가 이걸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자기가 어떤 존재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했더니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드디어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큰 상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제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아마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걸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넌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후히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후히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넘치게 안아주십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면시키는 게 저는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끝없이 예, 또 돌아오면,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잔치를 또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사무치고 또 깨달아져서 언젠가 아, 나같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신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예, 달란트는 파묻어 둘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그 받은 하나님 섬김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로 나아가게 되겠죠. 모쪼록 이 연말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깊이 누리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시는 복된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사랑으로 매듭지어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단 한 번도 그 열심 변하시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먼저 그 하나님 사랑을 깊이 누려서 흘려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